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시편에 자주 나오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의 동사가 할랄인데 거기에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빛내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할렐루야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빛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랑하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나 제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미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미치다는 것은 지배당하다와 동의어입니다. 각종 약물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약물에 미친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세상에 미친 것이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귀신에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특정한 부흥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주문도 아닙니다. 할렐루야에는 우리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에서 강조점은 여호와 또는 주님의 뜻인 야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 바알이나 할렐루 세속적 가치관이나 할렐루 이단의 교주가 되게 될 때에 할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낭패를 겪게 되고 더 허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된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 1절과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이 시편을 여는 문이라고 한다면 시편 150편은 시편을 닫는 문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5편의 시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150편의 별명이 창조주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150편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또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할렐루 내 욕망이나 할렐루 세상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46절의 시작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어 카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송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에 덮인 바가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에 덮인 바 된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노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부가 가장 유산을 조심해야 하는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150km나 떨어진 유대의 산골까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친척 마리아를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을 품은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리아의 할렐루야, 마리아의 이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46절에서 55절에 있는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를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에 이 46절의 시작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노래를 시작하는 이 부분을 ESV 영어 성경은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영혼이 주님을 확대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점점 더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대되면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확대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대해 갑니다. 우리를 확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한대로 확대되어진 지극히 높으신 분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신앙의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장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겨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로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지어야 기쁨을 누린다면 그는 정치인일 것입니다. 인기를 누리고 그 인기를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그는 연예인일 것입니다. 또 술이나 마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다면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마약 중독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연이은 압제를 당했고 헤롯 대왕의 학정으로 궁핍함이 판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했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당대 귀족 가문의 교수이었거나 재력가 집안의 딸이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수와 결혼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목수가 큰 목공소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목수들은 일정한 자기 일터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마을에서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칼 갈아요. 우산 고쳐요. 조그만 연장통 하나를 둘러매고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칼도 갈아주고 우산을 고쳐주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수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문짝도 고쳐주고 부러진 칼집도 만들어주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약혼을 한 아내였으니 그의 신분도 당시로 보면 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존재로 보아주셨습니다.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우월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비천하게 여겨짐, 수치스러움, 자격 없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한조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사실 다른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 약함, 천함, 멸시받음, 없음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한 마리아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능하신 분이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는 막연히 능력이 많으신 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3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나이가 이미 99세, 98세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속이고 속는 것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다가 엉덩이에 힘줄이 끊어졌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을 만나 주신 분도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믿음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여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기만 하면 또 야곱과 같이 자기 생각이 가득하여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 비록 지나온 삶이 험악한 세월과 같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기에 충분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큰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기를 가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일입니다. 모세가 자기 생애 종착점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역사하신 것을 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1장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모세가 말하는 큰 일도, 마리아가 노래하는 큰 일도, 유대인들이 놀라며 말하는 큰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깊이 새기기만 해도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안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 마리아가 있고 그 마리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시면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고 야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후에 알게 된 제자들이 자신들 속에 주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새날 새해로 가꾸어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올해 201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빈민 출신이라 입은 옷도 남루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했지만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셔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에 처음으로 맞는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주시지 않는다면 2015년은 묵은 해의 연장일 뿐 새해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욕망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 주는 무지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런 조명 장비를 갖지 못한 채 길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자라나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찬양이 울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비록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의 매일매일은 새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2015년은 정녕 새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벽촌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마리아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마리아 속에 주님이 계셔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비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락이 울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가 척박하게 여겨지고 삶의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큰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그 새날이 365개가 모여 2015년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